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은데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있었던 말인데 요즘도 계속 회제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백수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뚜렷한 직업이 없고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 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로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일 혹은 특정한 내용 때문에 심신이 피곤하여 스트레스라든가 그 피로가 겹쳐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백수가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힘을 쓰고 시간을 집중하는 그런 과로사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 같아요. 근데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은 특정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겠죠. 백수는 굉장히 바쁩니다. 백수라고 하여 안 바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어릴 적이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 위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0년대 말쯤이었으니까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것이 아파트를 도는 그런 운동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녁쯤 되면 한 4시나 5시쯤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뭐 일 있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주머니들이 모자 둘러쓰고 아파트를 도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죠. 혹시 경험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지켜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굉장히 바쁘게 그 시간들을 재촉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거죠. 아파트를 열 바퀴 돌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열 바퀴를 돌기 위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넉넉하게 그냥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수들입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남죠. 그래서 화단에 있는 꽃도 한번 보고 나뭇가지도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고 또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면 싸우나 하고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곳 기웃 저곳 기웃 모든 일을 참견하고 모든 일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아파트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 종일 불가능할 정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며 보내게 되죠.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수가 과로한다는 말은 과로사한다는 말은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고 목적의식이 없으니 이곳저곳 이일저일에 시간을 뺏기고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지향점이 있고 중요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곳을 잘 모르든가 내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곳 저곳 이 일 저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거기서 죽게 되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와 동행했던 제자들은 그 한 사람의 생각과 동떨어진 또 다른 내용을 목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또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오늘 9장 51절부터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장소를 옮기면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기록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13장까지 유대 땅,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19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고 있고, 19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중구난방식의 삶이 아니고 한 곳을 향하여 목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자신들의 모든 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음과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가깝게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명사를 쓸 때에는 강조할 때 씁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승천할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승천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이 굳은 결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루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투자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던 그 내용, 바로 출애굽,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예수님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이외에는 다른 관심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없죠.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승천하는 겁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냥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장소,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예수님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이 지금까지 누가가 기록해놓은 그 많은 예수님과의 대화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였던 그들의 반응을 볼 때에는 역시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아, 무슨 얘기지? 왜 저렇게 능력이 계신 분이 죽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아, 저렇게 능력이 계신 분이라면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리에 가야지 왜 자꾸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도 그랬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반응을 놓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굳은 결심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길이 걸어서 3일길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람을 보내서 잘 곳과 먹을 곳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갈릴리 지역과 이 유대 땅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더 많은 시간을 활애해서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같았습니다. 자기의 동족이라고 한 명도 생각한 적이 없지요. 자기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우리도 상종 안 해 그럼. 이런 마음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고 서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 자기들이 묵을 땅을 묵을 집을 그리고 먹고 살 문제를 준비시킵니다. 자, 52절에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도착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묵을 장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12명과 예수님 13명이 먹을 양식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은혜를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대해준 것처럼 동일하게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종교적인 행위의 목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거부당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저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냥 불로 한번 쓸어버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주인이고 스승인 예수님이 이런 홀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스승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복받쳐 올라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저주 섞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스승이 홀대를 받고 박대를 당하는데 제자가 그 스승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저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다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이 불을 내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주십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부터 해왔던 그 많은 생각이나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위대한 나라를 이루려는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변화산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바로 이분이야, 이분에게만 붙어있으면, 이분과 동행하면 나는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어, 이분에게만 붙어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 탄탄대로야, 이분에게 가게 되면 적어도 한자리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그 싹트고 있는 그 명예욕이, 권세욕이 서로가 다툼을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을 거냐. 그 일이 이룰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지금 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누군지 알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너 후회할 거야, 좀 있으면? 야, 지금 잘 봐줘야지. 나중에라도 뭐 한 자리 해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우월감을 내세우며 그들을 향하여 불을 내려 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박대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로 태워주십시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역본에는 이런 말로 55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혹시 있나 한번 보세요. 55절 각주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나라를 통치할 그런 꿈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승천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한자리 해볼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잘 이용하면 내 인생 필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 메시아를 향한 그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 그 자기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에 불이 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박대해? 예수님, 이거 그냥 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불로 이들을 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러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갈릴리에서 하던 짓을 사마리아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곳에서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을 갖습니다. 어디 저기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거든요.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고 그래서 환경을 바꿔봅니다. 환경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면 잘 되던가요? 똑같죠. 물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행동과 자리를 옮겨 사마리아 지역에서 했던 행동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그 경험이, 그 체험이 결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스테이지로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방식, 그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주도적으로 이루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스테이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9장부터 한번 쭉 넘겨보세요. 9장부터 넘겨보면 10장, 11장, 12장, 19장까지 쭉 한번 넘겨보세요. 특징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 요즘은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성경이 두 가지 색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부터 한번 보세요. 벌겋죠? 10장부터는 대부분 다 빨간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1장부터 9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는 검은 말이 더 많죠? 검은 말이 더 많다고요.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기적과 이적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관심을 뺏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적과 이적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적인 목표와 목적들을 밝혀내야만 그 기적과 이적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등장납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왜 불을 생각했을까요?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얼마 전에 경험했던 엘리야와 모세를 통한 생각이 번뜩 떠오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의 권위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당, 다단과 아비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던 그 고라당의 최후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후손의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시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었던 바알세부에게 묻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세부비 더 낫다는 거예요. 바알세부비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러 가는 그 사신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책망과 함께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으니 내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졌던 아하시아는 다급해집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죠. 몇 번을요? 세 번을 보냅니다. 두 번에 걸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어떻게 전합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는 산상에서의 경험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과 야고보가. 근데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알았으니 그냥 진멸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불이 내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내용들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을 통하여 제자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받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다르니 다른 일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죠. 어쩌면 이번 주간을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실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게는 10년, 많게는 60년, 70년, 그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삼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완수하고 승천할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목표가 없어서 백수처럼 이것도 한번 기웃하고 저것도 한번 만져보고 저것도 한번 이루어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사방팔방 종횡무진 목표를 상실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과로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합니다. 정신을 차려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마만큼 왔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갔다 왔던 길이라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한번 갔다 왔던 길이라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지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운전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무엇에 항상 마음을 곤두세웁니까?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늘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정확히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한번 갔다 온 사람 같아요. 갔다 온 사람처럼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 하찮은 제가 봐도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저러다가는 한 대 맞는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절로 가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정말 하늘나라를 목표로, 구원을 목표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앞으로 내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 육신적인 욕망, 내 마음의 소욕,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시간을 이용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활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 목적지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표가 승천이지만 그 승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승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승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승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려면 때로는 난관이 올 겁니다. 때로는 장애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하다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를 향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고 결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불을 내려 그들을 진멸하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잡아주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찍질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곤주 고난주간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묵상하며 드려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